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나라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잇따르자 8월 1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사명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원산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민주당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맹렬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대통령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저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그가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시프 위원장에게 반역죄를 적용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에도 화살을 돌려 가짜뉴스들이 민주당과 함께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자신은 탄핵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3일 미북 실무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났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와 최근까지 미국 담당 국장을 지낸 권정근, 실무작업인 정남혁, 김광학 북한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중국 국제항공비행기를 타고 스톡홀름으로 출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출국장 입구에서 취재 지내 조미 실무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공항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목격되지 않았고 스톡홀름행 항공 예약자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미국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USA Today 신문은 3일 여론조사 결과 미국 민 45%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며 반대는 3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CNN 방송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대화가 완벽하다며 잘못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민주당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응해 75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2일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나라들이 함께 만든 항공기 제작업체입니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에어버스 제품의 관세 10%,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치즈 등 다양한 품목의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조처는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을 조만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디오스다도 카베요 재은의회 의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베요 의장은 베네수엘라에서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 씨는 순자산이 약 1140억 달러로 미국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그와 이혼한 맥켄지 베조스 씨도 미국 부호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일 발표한 포브스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맥켄지 씨는 약 360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베조스 씨와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 중 25%를 넘겨받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서도 22위에 오른 맥켄지 씨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처에게 상당한 재산을 넘겨줬음에도 베조스 씨는 2년 연속 미국 최고의 부호 자리를 지켰고요. 2위는 약 1,06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3위는 약 800억 달러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4위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5위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6위와 7위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씨와 세르게이 브린 씨가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31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공동 27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올해 미국 400대 부자들의 평균 순자산은 약 74억 달러로 작년보다 약 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모두 약 2조 9천억 달러로 작년보다 2% 넘게 늘어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함경도와 평안도에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5도, 신의주는 15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7도, 함흥 17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토비키스의 노래입니다. 행복한 시간은 휴일과 같죠. 일 끝나고 한 잔 마셔요. 시간이 조금씩 더 즐거워질 거예요. Drinks after work.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say to prove that we should go out for a laugh or two instead of going home tonight. Been a long day, no break. We made it to the middle of the week, and I'm thinking that I'm probably gonna need to get to know you casually. Just having fun, two for one. Watch a good time get a little better. Ain't no ball and chain for the suits and skirts. Just drinks after work. For a little while. Well, keep me company, catch me up. It's a whole lot better than being stuck in the drive time 9 to 5. I'd rather see you smile. Long day, no break. We made it to the middle of the week, and I'm thinking that I'm probably gonna need to get to know you casually. Just having fun, two for one. Watch a good time get a little better. For the suits and the skirts, just drinks after work. Drinks after work. Tell me what's it gonna hurt. Have a little drink after work. Been a long day and the boss don't get it. Don't you wanna take the edge off with some 7 and 7, just crushing on a friend. Tell me what's it gonna hurt. Sipping and tipping some drinks after work. Long day, no break. We made it to the middle of the week, and I'm thinking that I'm probably gonna need to get to know you casually. Just having fun, two for one. Watch a good time get a little better. Ain't no ball and chain for the suits and the skirts. Just drinks after work. Drinks after work. Tell me what's it gonna hurt. Have a little drink after work.
Long 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 1일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0대 홍콩 학생이 폭동과 경관 공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판결에 따라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새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당국이 며칠 전 시위 도중에 경찰에 실탄을 맞은 고등학생을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을 맞아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7명을 기소했는데요. 그중에 당시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8세 고등학생 이 창치킨 군도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혐의로 기소한 겁니까?
예, 창군과 나머지 6명 모두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군은 이 경관 2명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2건의 추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창치킨 군이 법정에 나왔습니까?
이 3일 오후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는데요. 창군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창치킨 군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홍콩 정부는 창 군이 수술을 받은 후 지금은 안전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 군은 지난 1일 시위 도중 쇠몽둥이를 들고 경관을 향해 다가가다가 이를 본 경관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인근 병원에서 긴급 이송돼 왼쪽 폐에 박힌 탄원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 지금 거의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의 시위가 특히 격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일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70주년 건국 기념일로 시위대의 반중국 구호와 홍콩 민주화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약 270명으로 이는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하루 기준으로는 최다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실탄 사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이 근접거리에서 총을 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찰의 훈련 지침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옹호했습니다.
홍콩 시위 도중에 외국인 기자도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예,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여기자가 홍콩 시위를 취재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 기자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경찰 폭력에 대한 규탄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이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중대한 조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요.
예,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MTV 등 이 지역 언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시위 후 홍콩 내 친중국 세력은 이제 경찰의 힘만으로 시위를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긴급법이란 게 뭔가요?
예, 지난 1922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긴급법이 발동되면 행정장관은 체포와 구금, 추방, 재산 몰수, 검열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일종의 계엄령 수준으로 이 홍콩의 긴급법이 발동되는 건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법을 근거로 복면금지법이란 걸 발동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나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홍콩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면금지법은 4일 캐리람 행정장관 주도로 열리는 행정회의에서 의결해 곧바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10월 18일부터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지난 15년간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질의한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이 WTO가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업체인 미국의 보잉에 피해를 줬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WTO의 판결에 따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WTO는 2일 트럼프 행정부에 일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는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5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예, EU산 치즈와 와인, 올리브, 위스키는 물론 항공기와 헬기 등도 포함되고요. 항공기 부품은 빠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관세 부과 규모가 이 WTO가 승인한 75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언제든 관세 대상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고 관세율 역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EU 측 관계자는 오는 15일 무역협상위에서 다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트의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WTO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유럽연합 측 대표도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벌여온 세실리아 마이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관세전쟁은 오직 양측의 국민과 경제에 해만 끼칠 뿐이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스트롬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유럽도 같은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금 미국 보잉사와 관련해서 WTO에 제소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보잉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놓고 WTO에 제소를 했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WTO가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EU 역시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 브렉시트 합의안의 수정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협정에 대한 영국의 제안이란 제목의 서한이었는데요. 유럽의회는 이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수정안을 거부한 걸까요?
네, 유럽의회의 브렉시트 감독위원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 어떤 합의든 아일랜드와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EU의 법규에 부합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존슨 총리 수정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제안은 충분한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백스톱 조항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내놓은 수정안이 바로 이 백스톱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 즉 하드보더가 부활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은 양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국경 통제와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백스톱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 북아일랜드 지역의 느슨한 국경 감시를 허용해서 EU와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 영국을 사실상 EU 관세 동맹에 남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백스톱 조항은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거부된 바 있고요.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이 백스톱 조항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럼 존슨 총리는 백스톱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예, 존슨 총리는 새 제안에서 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되 다만 브렉시트 전환이 끝난 뒤에도 북아일랜드의 농산물과 일부 상품이 EU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방의회 허락하에 이렇게 하고 지방의회가 원하면 4년마다 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통관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국과 EU 사이 세관 검사는 분산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통관 서류를 전자화하고 최소한의 물량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또한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가 이 같은 변화를 이행하는 걸 돕기 위해서 북아일랜드 뉴딜 정책을 시행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제안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에서 이런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럼 새 수정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럽의회가 존슨 총리 제안을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 의장은 3일 인터넷 트위터에 존슨 총리의 수정안에 대해 납득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열려있다라고 말했고요. 영국 정부 협상단은 4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회원들과 직접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가 영국 하원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요?
네, 존슨 총리가 4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은 틈새를 메꾸는 다리를 놓는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 하원이 새로운 합의안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에 대해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쪽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계자 증언을 듣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국이 모든 불법 체류자의 DNA,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고요. 미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기종의 긴급 안전 점검을 명령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련자 증언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 대표가 3일 하원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듣는 첫 번째 일정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조사위원들은 볼커 전 특별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커 전 특별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첫 번째로 출석한 건가요?
네,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볼커 전 특별대표는 오랜 직업 외교관으로 이 국무부에 봉직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수행했던 직책 명칭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 특별한 임무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 인사의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자신과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보를 연결해 준 사람이 볼커 전 특보라면서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이 볼커 전 특별대표에게 어떤 내용을 질의했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비공개 일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모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볼커 전 특별대표는 최근까지만 해도 현직이었는데요. 그러다 지난달 27일 의회에 출석 요구서를 받자 자유롭게 증언하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증언을 듣는 첫 일정이라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누가 출석합니까?
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대사와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EU 주재대사도 조만간 하원에 출석합니다.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손들랜드 EU 대사는 볼커 전 특별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은 뒤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네, 백악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탄핵 조사는 하원의 이 6개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외교위, 정보위, 정부개혁감독위 세 곳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요. 일라이자 커밍스 정부개혁위원장이 이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회 관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일 백악관에서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기자들에게 애덤 슈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하류 인생이라면서 반역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반역죄 이 체포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요. 3일에도 슈프 위원장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습니까?
네, 슈프 위원장은 거짓말만 하는 우리나라의 재앙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어서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2일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쉬프 위원장이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접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전제했는데요. 따라서 쉬프 위원장이 조직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추문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사업들을 거론하면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 씨의 행적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통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 측과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들의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탄핵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거짓말을 동원해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고 수차례 주장했는데요. 이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통화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의 DNA,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DNA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당국자가 이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인데요. 수집한 정보는 전국 자료망을 통해서 관계 당국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불체자 DNA로 자료망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범죄 예방과 단속 목적입니다. 수집한 불체자 DNA 자료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자료망인 CODIS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당국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나요?
뭐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국경순찰대가 올해 초에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신속 DNA 테스트라는 건데 이 멕시코와 접경으로 밀입국한 가족 단위 체포자들을 상대로 시행했습니다. 이들 가족 단위 불법 체류자들이 실제로 가족 관계인지를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죠.
멕시코 접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전체 불법 이주 구금자들로 확대하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상이 전체 불법 이주 구금자로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수집하는 DNA 정보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신속 DNA 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DNA 제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멕시코 접경에서는 어떤 DNA 정보를 수집하고 있나요?
네, 주로 지문인데요. 지문을 채취해서 자료망에 올리면 미국 내 각주 사법당국이나 지역경찰이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불평등 문제를 민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베라 아이델먼 상금 변호사는 이번 계획이 이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 수사가 아니라 인구 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불법 이주자라는 이유만으로 DNA를 저장하는 것은 범죄자 자료망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 담당 기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어떤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경순찰대의 사법경찰국장이 최근 서면 증언한 내용인데요. DNA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질서 있는 이주자 처리 절차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현장의 국경순찰대원들이 관련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비행기에 긴급 안전 점검을 명령했다고요?
네, 연방항공청 FAA가 2일 보잉 737 NG 기종의 날개 부위 균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기종을 운항 중인 모든 항공사가 균열을 찾아내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해당 기종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비롯해서 미국 내 많은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기 항공기 기종 중 하나입니다.
점검 대상 항공기가 몇 대나 되나요?
네, 1900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에 이 점검해야 할 우선 조사 대상은 165대로 FAA가 지정했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운항 중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항공사를 만드는 보잉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부터 사고가 잇따른 737 맥스 기종에 이어서 또다시 이 737의 안전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기 때문이죠.
이 기종의 날개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네, 보잉이 많이 사용한 항공기를 개보수하다가 날개 부위에 균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FAA 측이 이 명령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밖에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명령한 겁니다.
날개 부위에 균열이 있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균열이 발견된 곳은 피클 포크라는 부분인데요. 이 날개와 비행기 몸체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FAA 측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의 전체적인 통합성에 영향을 미쳐서 조종사가 통제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통제를 상실하거나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로 조사를 명령한 건데요. 다만 FAA 측은 보잉사가 균열 현상의 근본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각 항공사가 점검한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랐던 737 맥스 기종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과 올해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도합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항 정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항공사들은 운항 정지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보잉사를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737 맥스는 문제가 뭐였나요?
네, 비행기 머리 부분이 높이 들리는 것을 막는 전자장치가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보잉사가 지난 2014년에 이 조종실 경보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FAA를 압박했던 것으로 3일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난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 당신이 날 사랑해줄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죠. 파파라치 들어보시죠. 레이디 가가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셀리 크리스틴 라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 liftoff of STS-7 and America's first woman astronaut. And the shuttle has cleared the tower.
1983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STS-7이라는 이름의 사명을 띠고 왕복선에 탑승한 우주인은 5명, 그 중에는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이미 1963년과 1982년에 두 여성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바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셀리 라이드가 최초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된 라이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우주 비행사로서 그리고 물리학자로서 우주 개발과 과학 교육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젊은 여성 과학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1951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일 버델 라이드와 어머니 캐롤 조이스 라이드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타모니카 대학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성 교도소에서 자원 상담사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이드 가족은 퍽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집안이었습니다.
셀리는 공부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운동도 잘해서 남학생들과도 곧잘 시합을 했고요. 테니스가 특히 뛰어나서 미국 고위 랭킹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셀리는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이 과학 분야로 나간다는데 부모님들은 좀 꺼리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셀리 라이드는 한 인터뷰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희망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y would go ahead and support me, whether it meant taking me to science museums or cool science events or talking to my teachers.
부모님들은 각종 과학 행사에도 데리고 가고 교사들을 만나 딸의 과학 공부에 대해 논의도 했다고 하네요.
이 학교도 명문을 다녔는데요.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3학기를 공부한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그러니까 UCLA에서 물리학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서부 최고 명문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로 옮겨서 영어학과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라이드는 계속해서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천체 물리학과 자유전자 레이저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주인이 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1977년 어느 날인데요. 학교 신문에서 우주인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광고를 실은 건데요. 광고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라이드는 당연히 지원서를 냈지요. 자, 그런데 25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무려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극심한 경쟁을 뚫고 라이드는 드디어 우주인 훈련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라이드는 미국 여성 인구가 전체의 53%인데 그중 우주인으로 발탁된 데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nding a woman into space was a very important event for at least 53% of the population.
라이드는 1978년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서 집중적인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활동, 낙하산 훈련, 수중훈련, 우주복을 입고 물속을 헤엄치는 등 우주인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셀리 라이드가 우주 비행사로 발탁되자 언론들은 최초의 미국 여성 우주인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기자는 우주 비행이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등 답변하기 민망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드는 오직 우주 비행사로서의 역할에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셀리 라이드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주 여행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이드는 제1차와 2차 우주왕복선 계획에서 지상 캡슐 통신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에서 위성을 궤도에 띄울 때 사용할 로보트 8의 작동법을 훈련받았습니다.
1983년 6월 18일 32세의 셀리 라이드는 드디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해 지구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American woman astronaut Sally Ride into space and into history.
She was grinning with excitement even before she left.
당시 발사장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라이드 셀리 라이드, 날아라 셀리 라이드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 셀리 라이드를 응원했습니다. 라이드는 우주로 날아가는 순간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천정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재미있고 벽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eing able to walk on the ceiling was fun. Being able to walk on the walls was fun.
이때의 챌린저호 임무는 STS-7이라 명명된 것인데요. 화물칸 내에서의 각종 실험과 통신 위성 두 대 설치, 약학 실험 등이었습니다. 라이드는 특히 로보트 8을 이용해서 위성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라이드는 한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biggest impression to me was how fragile our Earth looks. And I could not believe how thin it was, how thin our whole
우주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얇은 대기권으로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보호막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손상되기 쉬운 것인지 염려가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은 1984년 두 번째로 왕복선 챌린저 STS-41B호를 발사했습니다. 13번째 왕복선 여행이었던 이때는 승무원이 7명으로 어느 때보다 인원이 많았고 셀리 라이드도 다시 여기 합류했습니다.
Houston now controlling. Roll maneuver confirmed. 15 seconds. Good roll confirmed by mission control.
이 여행은 또 한 명의 여성 우주인 캐슬린 설리반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왕복선 비행이 됐습니다. 이번의 임무는 지구 방사능 수집 위성 배치, 우주 유영을 통한 궤도에서의 연료 재주입 실험 등이었습니다.
챌린저는 197시간여 동안 지구를 132회 돌고 10월 13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라이드는 우주 공간에서 총 343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그 후에도 세 번째 비행 STS-61M을 위해서 8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복선 챌린저가 공중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임무는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 라이드는 사고 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선정돼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1989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물리학 교수 겸 캘리포니아 우주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지구와 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프로그램과 출판물을 제작하는 셀리 라이드 과학재단을 공동 설립하고 소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이드는 동료인 톰 엘리자베스 오셔너시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책 5권, 우주와 관련된 책 10권을 저술했습니다. 셀리 라이드는 여러 가지 상도 받았습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과 미국 우주비행사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셀리 라이드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들도 생겨났습니다.
2006년 12월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라이드를 캘리포니아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우주 과학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셀리 라이드는 2012년 7월 23일 61세로 타계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17개월 만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사망한 후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면서 어린 세대의 소녀들이 별에 닿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인물이라고 셀리 라이드를 치하했습니다.
We salute innovators who push the limits of science, changing how we see the world and ourselves.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셀리 크리스틴 라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기사를 보며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VOA 기사를 읽어보며 지진과 관련된 뉴스에 꼭 등장하는 단어 Epicenter, 진원지, 진앙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Listen closely.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Epicenter, 진앙, 진원지. 진원지는 지진의 근원지, 정확히 말해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에 지표상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표현이죠. Epicenter means the part of the Earth's surface directly above the focus of an earthquake. Epicenter. Epi는 upon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center는 중심이라는 뜻의 단어죠. 즉, epicenter 하면 진원지라는 뜻 외에도 어떤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오전 10시 33분, the quake, 지진은 jolt, 흔들다, 충격을 주다. 그래서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지진은 리지크레스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A town of 29,000, 인구 2만 9천 명이 거주하는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수천 명이 전력을 잃었고 어느 지역의 수천 명을 말하냐면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에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이 집 한 채가 부분적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Here are some examples.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집 두 채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의 한 마을에서.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연구소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엇에?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와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 혁신에 fo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간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오늘의 표현 epicenter, 앞으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복습해 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위켄드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내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Can feel my fac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told me you'll never be in love.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But I love it. But I love it. 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But I love it. But I love it. Oh,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All the misery was necessary when we're deep in love. Yes, I know, yes, I know, girl,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without it. She told me you'll never be in love. When I'm with you, but I love it, but I love it. 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